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지라도 적어도 자식에 관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녀에 관한 부분은 예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은총입니까?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만약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어떤 총명한 사람이 과거에 급제해서 또 거기서 그 조정에서 인정을 받아서 무슨 판서가 되는 것보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족 세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 자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가 물어보시고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겠다고 처음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참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틀림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온 지가 10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13년에 대해서는 성경이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더 큰 신임을 받았을 수도 있고 가나안 시민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늙음하게 낳은 자식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한 낙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종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틀림없는 자기 자식이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13년은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린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른 걸음걸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그 13년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삶이었고 반듯한 걸음걸이를 간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며 엉뚱한 길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모자람이 없이 너를 충분히 잘 인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인도해 왔는데 너는 왜 내가 그렇게 모자라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사냐는 것에 대한 자비롭고도 준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처음 하셨던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이고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라의 뜻은 여주인 왕후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 아내도 그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왕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것은 이전 사람의 옛사람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표현을 드리면 지난 너의 삶은 오직 너 자신의 정신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이고 당부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스마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자손이 아닌 이삭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마므레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조카 롯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가축이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함께 한 곳에 기거할 수 없으니 어느 쪽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동쪽, 즉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었을 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이 자기를 보살펴 준 것을 생각한다면 삼촌에게 삼촌이 먼저 택해라고 얘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단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갔던 것입니다.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전부 내 자손들에게 내 자신에게 주겠다. 일어나 종행으로 다녀봐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을 창세기 13장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이라도 다녀서 한 평이라도 더 갔고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 찍어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13장에서 배운 바와 같이 마므레는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넓게 그리고 강하게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는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신앙적으로 참 역사적인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 곳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는데 2층은 본당이고 1층이 교육관이었습니다. 그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 가에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주로 방석들을 두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기도드렸던 생각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한 제게는 참 기억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신대원 들어갔을 때는 기도탑도 많이 찾았던 곳이라서 기억이 났고 또 제가 제네바에 가서는 제가 일하던 서재가 기억이 났습니다. 늘 주로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처음에 제네바 가서 한동안은 그 사역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의지를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방바닥에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예, 1절 하반절과 2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의 장막은 주로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차양을 내려서 그 온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보온을 하고 낮에는 그 차양을 열어서 날이 덥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더운 날씨로 인해서 정오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는 일을 하지 않고 그늘이나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장렬하는 태양을 피해서 장막 안에서 산들바람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른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한 분은 하나님, 주로 성자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라고 받아들여집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당시에 특히 이런 유목민들에게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하고 있는 곳으로 오는 모든 외부인들은 휴식하도록 돕고 음식물을 제공해서 원기를 북돋아주며 그렇게 쉼을 얻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한 손님들이 오게 될 때에 그 첫 출발은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가죽으로 만든 장화나 아니면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그 가죽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지 나는 그 건조한 기후를 발이 깨끗하게 보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발을 먼저 씻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손님을 잘 접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행에게 지나가지 말고 제발 쉬었다 가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렇게 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떡, 즉 빵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다른 외국어 성경에는 다 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떡이라고 하든 빵이라고 하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떡이든 빵이든 그 모든 것은 다 간식이지 주식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떡 또는 빵은 주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을 좀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은 간식을 갖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갖고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부인 사라와 하인들에게 준비시킨 것은 당장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음식으로 당신들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상쾌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 음식의 마력입니다. 음식은 생명유지의 수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그 보았던 만화들을 기억을 떠올리면 그 미래에 있을 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뭐 빨리 움직이게 된다든지 우주 여행을 간다든지 그 중에 꼭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알약 같은 것들입니다. 그 하나 먹으면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되는. 그러나 아마 그런 발명품은 영원토록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그 어떤 폭력보다 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그 가족을 표현하는 말 중에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식구라는 말입니다. 먹을 식자의 입구. 가족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참 많이 흔들리고 가족의 유대관계가 깨어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이 밥을 먹으려면 약속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구역원보다는 구역 식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구역 식구들은 구역에서 한 솥밥을 먹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여야 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식사 한 끼는 단지 한 끼니 배불리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곤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구절은 특별히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을 접대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부탁한 것을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스아는 부피 단위로 약 7.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는 21.9리터 그 한 마리 18리터인가요? 쌀 한 마리? 맞나? 열대과? 그렇다면 이 세 스아는 한 12대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쌀을 한 대 밥을 하면 그 남자는 7명, 여자는 10명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 12대의 분량이니까 굉장히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온 손님이 30명이었어도 충분히 먹고도 남을. 그러나 손님은 단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였는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가축대 중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끌고 왔던 것이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고 있는 송아지들 가운데 최상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인으로 하여금 급히 요리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위는 백년 지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위는 영원히 손님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다.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은 남자인 장인보다 왜 장모가 더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기 딸 때문입니다. 그 사위에게 잘해야 그 사위가 딸에게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잘해주어야 되는 사위가 처가에 오면 그때 잡는 것이 씨암탉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장가 가거나 회갑년이 되면 돼지를 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잔치한다고 소를 잡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단지 길러서 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소는 일을 시켜야 합니다. 소가 없으면 받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는 정말 재산과 같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젖을 짜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가치가 있는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 집 찾아온 손님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한 것입니다.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요리가 끝나자 아브라함은 요리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소의 부산물인 엉긴 젖, 지음을 하면 버터나 요구르트와 우유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손님 일행들이 먹을 때 함께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성을 많이 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일행을 대접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일행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음식은 새로운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의 그 침략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며 자기가 예물을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이 기드온이 준비해온 것이 염소 새끼와 그리고 가루 한 에바, 한 에바는 한 11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을 담아서 가져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기드온은 그 제물들이 탔던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 보면 누구나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른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만찬은 단지 한 끼니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음식을 통해서 새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과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서로 언약 관계임을 연계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3번씩 하는 그 성찬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눈에 보이는 매개체입니다. 그 음식을 먹던 하나님 일행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것이 이 방문한 목적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일행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한 것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전에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하셔야 할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 사라를 만나서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유목민의 장막은 이렇게 바깥쪽은 응접실 겸 사무실로서 쓰고 안쪽은 부인들의 거처였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장막을 두 개를 이어서 앞쪽은 거실 겸 사무실로 쓰고 뒤쪽 장막은 부인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의 장막은 이 두 개가 연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라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개입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1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11절 상반절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날들이 지나가서 또는 다가와서 노인이 되었다. 단지 나이가 들었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날들이 이제는 다 많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가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이가 많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날들이 많이 지나가면 많이 지나갈수록 예,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일에 그 교회 그 소식지인 버들꽃 나루 사람들 신년호를 받았습니다. 그 사진 그 일면에 그 사진부 그 홍훈기 집사님의 사진이 일출 사진이 있는데 너무 예뻐서 한동안 쳐다봤습니다. 야, 참 잘 찍었다.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 참 멋있다. 등등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왼쪽 아래쪽에 그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이 제게 한 대 햄으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새해 아침은 누구나 특별한 다짐과 설렘으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내게 주어진 내가 살아가는 날들의 첫날입니다. 내 생의 남은 날들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맞는 매일매일은 우리가 살아갈 어떤 날 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첫날은 누구나 예, 설렘이 있고 추억들이 있습니다. 첫날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첫날들을 몇 곳 생각, 그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1972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에 여기 그 흰 손수건에다가 이렇게 비닐로 명찰을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명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간다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찍은 그 단체 사진을 보면 명찰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 달아주었던 것은 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코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수건이 훨씬 더 중요한데, 하여튼 그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때 많이 울었던 것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날 시간표를 받았는데 국자 밑에 조그만하게 기역 또는 이응, 영자 밑에 또 조그만하게 기역, 지역 이런 게 그 한글 자음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자는 국어고 영자는 영어인 것은 알겠는데 이 기역, 기역, 시옷, 뭐 이영 이런 것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름의 예, 그 첫자의 그 자모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 과목 한 선생님만 가르친다고 생각했지 두 사람이 가르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대원 입학하던 날 첫날 채플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모자라는 인간을 당신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네바에 또 도착해서 그 첫날의 그 싸한 느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여기가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이구나. 아, 이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왔던 날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7년 12월 16일 날 주일날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그 청년봉사 집사님과 청년 6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하자고. 그래서 교육관 2층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의 얼굴이 지금도 선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만큼 첫인상은 첫날은 강합니다. 인상이.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있는 남은 날들의 첫날이라고 정말로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매일매일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고 기억으로 남아야 하는 날들입니다. 우리는 이 첫날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제 보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날의 마지막과 똑같은 하루를 의미 없이 흘러보낼 수도 있고 그날보다 더 성숙하게 맞아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특히 사라는 오늘이 자신의 남은 생애의 남은 날들의 첫날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다른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있는 달거리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되뇌인 말을 1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자기 자신과 남편을 동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기는 자기보다 남편이 10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노쇠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남편인 아브라함은 늙었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늙었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식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이 그냥 나이만 많다는 겁니다. 이 노쇠했다는 표현의 원 의미는 닳아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써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7 더하기 7, 그러니까 그 14, 14살에서 7 곱하기 7, 49살 때까지를 흔히 가임 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시에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라의 나이가 89살입니다. 여성으로서 생명 잉태의 시기는 완전히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사라는 더 이상의 즐거움, 이 즐거움의 에덴입니다. 즐거움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사라는 신라고 난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과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웃었다고 하니까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의 비웃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정말로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웃기는 틀림없이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무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고 너와 사라는 어떻게 꼭 닮았니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그 성도들끼리 모인 곳에서 그 농담 반 뭐 진담 반 하여튼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 최대의 실수는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 꼭 그런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허허, 부부가 같이 살면 닮는다더니 생각도 닮네?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잉태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방법, 자신들이 행했던 그 하갈을 통한 방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는 너희들의 생식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나이와 너희들의 지금의 현재의 몸 상태로는 결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나에게도 불가능하게 보이니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또 사라를 찾아가시고 가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가 하는 예, 감격이 예, 밀려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예, 아브라함이요 사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뚱딴지같이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나를 얹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본래는 주고 우리가 종인데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뒤바뀌게 되면 우리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그런 그 극과 같이 하나님은 거기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지니는 문지르기만 하면 나와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와서 뭘 도와줄까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큰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커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커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낸 게 많아.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나를 더욱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내 능력이 커지는 것과 동일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이 적다고 여러 번 꾸짖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의 능력이 적다고 작다고 꾸짖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이 하다 안 돼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지금 이 배 안에 태풍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있는데 왜 신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태풍이 커 보이냐 내가 커 보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태풍보다 더 큰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태풍을 잠잠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 멍청아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아주 매몰차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너는 개와 같은, 그 참 아주 당신은 아주 수치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끝까지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대답,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에게 이 자기의 딸을 고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다. 크신 주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이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고 있지만 이분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딸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보다 이분이 훨씬 더 큰 분이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족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일깨워 가시는 과정은 자기네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 또 우리의 가진 소유가 많아지는 것, 또 우리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 그런 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신뢰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알아갈수록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 커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왜 이렇게 계속 찾아와서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하십니까? 그냥 아들 주시면 되잖아요. 처음 주겠다 하고 바로 빨리 주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예,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함입니다.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도록.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때 주시기도 하지만 시간을 지연시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절로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지 사랑의 대상인지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점점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많이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을 때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같이 아둔한 사람도 지금까지 깨우쳐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하나님의 도움만을 빌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것보다 훨씬 높고 깊고 넓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모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큰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큰 것임을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가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 알아듣게 하시고 잘 수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심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물이 우리의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